단화됨 다섯 번째. 야곱의 행함, 기둥을 세움.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 베델에서의 체험에 머물 것입니다. 35장 14절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결국 그가 처음 베델에 있었을 때 꿈을 꾼 후 행하였던 대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워졌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돌이 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둥이 건축, 즉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는 두 기둥, 즉 돌기둥과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류의 기둥이 되기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돌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기둥은 능력 있는 건축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낭실 앞에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기둥의 이름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의 야긴이며 둘째 기둥의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돌기둥은 건축을 가리킬 뿐 아니라 능력 있는 건축을 가리킵니다. 소금 기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롯의 처는 수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축 재료가 되었어야 했지만 전락함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성경에 후속되는 책들에서 전개될 진리의 씨임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방법은 성경에 계속되는 책들에서 그 모든 관점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앞에 책들로 거슬러 가서 그 관점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기둥의 씨에 관한 전개상을 추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략, 성전에 대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의도적으로 두 기둥을 더하여 세웠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마땅히 먼저 기둥들을 세우고 나서 성전을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기둥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성전 앞에 세우도록 진행한 것은 성전을 이미 건축한 후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의 두 눈은 먼저 그 성전 자체가 아닌 이 두 기둥에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둥들의 크기는 외관상 그 성전 크기의 비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 기둥들의 불균형을 이루는 크기는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있는 두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간판과 같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건물에 다가갈 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가리키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앞에 하나님이 세우리라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인류와 사탄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주님이 세우시리라는 것과 그 집안에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그 첫째 기둥을 야긴, 둘째 기둥을 보아스라 부름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야긴이라는 이름이 저가 세우리라 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임을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전적으로 기둥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기둥을 세우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28장에서 야곱은 여전히 탈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취자는 이상도 받았고 그 이상에 대한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는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름으로써 그의 이상, 곧 그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해석하였을 뿐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세우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꿈을 말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은 탈취자 야곱이 그런 기이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일을 하였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연 것에 대해 야곱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탈취자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므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관념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관념에 의하면 탈취자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다니엘과 같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매일 기도한 사람이 영적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취자가 이 일을 하였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이 지적하는 대로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고 로마서 9장 13절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답하여 하나님은 나는 단순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것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미워할 때 내게는 미워할 위치가 있으며 내가 사랑할 때 내게는 사랑할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탈취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야곱들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들이요, 탈취자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들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은혜 안에 있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나를 변케 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28장에서는 야곱이 탈취자였었지만 48장에 이를 때쯤 우리는 이 탈취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변화되었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 기둥으로 건축됩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이 보는 첫째 것은 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 그는 하나님의 집의 간판으로서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신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오셨음을 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장막의 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세워진 이 장막은 성전의 전조였습니다. 어린 소년을 볼 때 장성한 성인이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장막을 볼 때 성전이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곧 나타나리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 천부리의 대표인 시몬의 이름을 돌을 의미하는 개바로 바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후 주 예수께서는 너는 돌이라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반석인 그리스도요 너는 나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내 위에 건축되는 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첫째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뒤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핍박하고 손상시키고 잔해하기에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집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을 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기둥들로 여겨졌음을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기둥들로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있는 두 기둥은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가리키지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기둥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가리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요 사도였던 것을 인식하지만 그들이 또한 기둥들이었음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교화시킨 사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간판들, 곧 기둥들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교리나 종교를 선포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종교나 가르침이나 계명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선포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집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보면 즉시 성전이 그곳에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그곳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색안경을 통하여 사물을 봅니다. 당신이 베드로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단순히 그를 사도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베드로가 기둥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튼튼한 기둥들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님은 나의 관념에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세 개의 커다란 기둥을 생각합니다. 이 기둥을 볼 때 우리는 종교나 교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이 기둥들은 서서 우주 가운데 베델,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러한 성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으로 읽으며 개라는 글자는 개로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읽는 것입니다. 최고의 십자공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몇 개의 매우 선명한 단어들을 인쇄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그분은 소극적인 기둥인 소금 기둥이라는 활자를 뜨셨습니다. 이 소극적인 기둥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기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28장에서 우리는 돌 기둥을 보며 열왕기상 7장에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들이 다시 언급되며 이번에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시며 다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기둥은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신약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오는 왕국과 영원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 단계, 세 시대, 즉 구약시대, 신약시대, 왕국과 영원 안에서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구약시대를 다루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신약시대를 다루며 계시록 3장 12절은 왕국시대와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다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활자를 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배열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7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계시록 3장 12절을 함께 배열할 때 우리는 이제 나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관한 그의 이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돌기둥을 세웠는지 이해한다. 기둥은 하나님의 집의 지시물이요 간판이요 상징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는 단지 두 개의 기둥이 있을 뿐이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을 뿐입니다. 장차 오는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 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로 말미암아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원자들 가운데 제한된 수만을 받아들이는 어떤 뛰어난 대학들과는 달리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천이든 백만이든 그 수는 열려 있습니다. 만일 그 수가 둘로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들이 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수는 누구든지 가능하리라. 당신은 기꺼이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베푸신 긍휼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각 치수가 10규빗인 입방체였습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는 각 치수가 20규빗의 입방체로 약간 더 컸습니다. 그러나 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지성소는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장과 광과 구가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는 성 전체는 확대된 지성소일 것입니다. 작은 지성소를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확대된 지성소에는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필요할 것입니까? 그 대답은 누구나 가능하리라.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곳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50여 년 이상 동안 읽고 또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심오하며 아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깊은 곳으로부터 파내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두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을 표시하였으며 신약에서는 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왕국과 영원 가운데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둥들은 무수할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러한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베델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둥이 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고 싶어 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기둥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다섯 가지 다른 장소, 즉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장소, 야곱이 베델에서 기둥을 세운 곳,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운 곳, 신약의 교회의 기둥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장소, 누구든지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소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위치는 롯의 처의 위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틀림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위치는 야곱의 위치요, 성전의 두 기둥의 위치요, 신약의 세 기둥의 위치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기둥들의 위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예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위치는 이 네 장소에 각각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은 야곱의 위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기둥들의 위치를, 그러고 나서 새 기둥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의 위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롯의 처의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한 당신은 돌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주님의 경고를 상기해 보십시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의 처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금 기둥이 되는지 돌기둥이 되는지를 관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관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관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젠가 훗날 관심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은 당신의 무관심에 대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후회할 것입니다. 롯의 처의 위치를 피한 후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베델에 관하여 주님께 부담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비난받아 왔으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는 지나치면서 복음 전파와 성경 가르침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기독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에 대해 충분치 않다. 나는 교회를 위해 충분히 미치지 않았다. 이것을 나의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약을 읽어본다면 기둥들, 즉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미쳐 있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얻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한 이것으로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에게 논박하여 왔습니다.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워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지금은 교회 건축을 위한 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와 함께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 연구에 그들의 관심을 쏟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즉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입니다. 이스라엘, 적그리스도, 회복된 로마 제국, 열불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주님의 선포에 당신의 온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는 아직 건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기둥이 되려면 베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델은 유일한 곳입니다. 로세처의 장소는 수치의 기둥이 되기에 좋은 위치이며 베델은 건축을 위한 기둥이 되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제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돌기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우리 중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기둥이 되는 가장 분명한 길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험의 필요성을 잘 압니다. 아마 당신은 사고를 절대 당하지 않을 정도로 운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험에 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문제로 논쟁할 때 나는 종종 친구여, 나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나의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정말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에 머무는 한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와 따지는 동안 당신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니요, 평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내게는 평강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평강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 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나와 따지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베델로 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이곳은 가장 좋은 보험 회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보장된다. 28장과 35장에서 야곱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을 세운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기둥이 되려면 당신은 여기 베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 베델로 옴. 야곱은 두 번 베델로 왔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두 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꿈속에서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들어옵니다. 1925년에 나는 분명한 꿈을 꾸었지만 내가 교회 생활의 현실과 실제 안으로 들어온 것은 7년 후인 193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처음 교회 안으로 왔을 때 그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꿈이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세월 동안 꿈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이 지난 후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오, 나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있다. 지난 세월들은 꿈이었다. 이 꿈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실질적인 체험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20여 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는 체험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28장과 35장을 비교해보면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28장에 있는 모든 것은 꿈인 까닭에 다소 희미합니다.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5장에 있는 체험 안의 모든 것은 명확하고 실질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꾸었던 꿈이 참된 그림이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실제의 모든 것이 꿈속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꿈은 불명확하고 실지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실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지 안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35장에 있는 베델의 실지 안에서 야곱은 기둥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28장에서는 전제물을 붓는 것이 전혀 없고 단지 기름을 붓는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름을 붓기 전에 전제물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험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베델에서 우리는 먼저 꿈을 꾸었고 그러고 나서 실지를 체험하였습니다. 실지 안에서 우리는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우리 자신들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자신이나 땅 위에 전제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둥 위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에서 이것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그리스도께서 기둥으로 조성되심. 28장 18절에 의하면 야곱은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웠더라. 그 기둥은 그가 베개로 사용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야곱은 진에 있을 때 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에 있었을 때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또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이상을 봅니다. 이 나그네 길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지치고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곧 그 대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친 머리를 기대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돌이십니다. 우리가 그 위에 안식하는 그리스도가 기둥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둥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이 재료는 우리가 그 위에 안식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둥으로 조성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체험하는지를 배운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사람들이 기둥의 조성을 체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었을 때 당신은 당신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나는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야 함을 말해주었습니다. 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남아있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기둥을 위한 돌은 먼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에 이어 그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돌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 안으로 역사에 들어와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기둥을 위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교회 생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기독교 안에는 그들 안으로 역사되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깊이 확신하건대 이후부터 계속되는 메시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더해질 때 우리는 기둥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있었던 곳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1964년에 나는 달라스에 있는 어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의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최 측은 내게 매우 친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안하는 투로 내게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형제님, 제발 우리 사정을 아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교회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공급하고 교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갈망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집회에서 나는 교회에 대해 말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내가 서서 로마서 12장을 읽자고 사람들에게 제안했을 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잣말로 나는 내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든 그렇지 않든 관심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나의 부담을 털어놓지 못한다면 나는 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교회에 관하여 강한 말씀을 전하였고 그 때문에 그들은 기분 상하였습니다. 후에 나는 아직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집회에 참석했던 벤슨 필립이라는 어떤 형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벤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참석한 유일한 집회였던 그 집회에서 그는 교회 생활을 위해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긴 했지만 주님은 벤슨 형제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그 형제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기둥이 되기 위해 온전케 됨.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형제들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들이 참석할 때 온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은 기분 상하는 사람들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둥들이 될 사람들을 관심하십니다. 기둥들은 오직 베델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둥들은 오직 베델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어떤 기둥도 베델 밖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만일 벤슨 필립 형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기둥이 되도록 완전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델, 즉 교회 생활 안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체험하고 분명하고도 절대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있은 후에도 여전히 대단히 많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 기둥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미숙했고 거칠었고 온전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 그에게 사역하시면서 3년 반을 보내신 후 오순절날 그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섰을 때 천사들은 기뻐하며 이 사람은 보았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오고 있다는 징조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당신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약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것은 내 마음속으로부터의 말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확산되고 있으며 내가 확신하건대 그것은 상당한 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의 확장률은 기둥들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모든 주요 도시들과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의 교회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청년들이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주님, 저는 당신이 당신의 길로 저를 정하셨음과 제가 당신의 최근의 말씀을 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베델 안의 교회 생활 안에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시고 제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나의 부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장래 몇 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면 주님의 회복은 급속한 속도로 확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된 사람 100명을 얻으신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부담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어 기둥들이 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는 까닭에 우리의 기회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베드로는 신약의 시작인 복음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의 끝, 곧 계시록 3장 12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가진 기회는 역사 가운데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나하임에서와 같은 이러한 교회 생활이 전에는 결코 없었으며 주님의 말씀 사역이 이렇게 밝고 풍성한 적도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거나 의견을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인격으로 취하며 교회 생활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사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가 믿건대 몇 년 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기둥, 곧 하나님의 집의 간판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있고 또 이 사역 아래 있습니다. 분명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황금의 기회입니다.